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몇 차례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욥기는 고통과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 그런 책이에요. 소망을 주는 책. 욥기는 지혜 문학입니다. 이 안에 심오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교리의 말씀, 뭐 부활 같은 거 들어있지만 이런 거 말고 교리적인 그런 말씀이 심오하게 들어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며 그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거 아는 거.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나라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나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욥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에는 많은 부분이 욥과 그세 친구들이 논쟁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차례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나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나와서 2차 논쟁까지 여섯 명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2차 논쟁을 끝냈고, 22장에서 24장에는 3차 논쟁으로 들어가서 엘리바스하고 욥이 서로 논쟁하며 주고받는 그런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욥기를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나와서 욥을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하는 내용이 아주 너무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죄인에게 당장의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 너는 엄청난 죄인이구나. 반면에 우리는 아무 고난을 당하지 않으니 우리는 의인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복을 더 많이 주시고 사람이 의롭게 살지 못한 하나님이 즉각 심판을 내리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번영신학을 이 세상에 나와서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욥기 20장 5절, 7절 이런 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악한 자는 신속하게 심판을 가해서 하나님이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그래서 참으로 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욥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세상에는 공정하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다. 공평하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다. 세상을 한번 봐라. 악한 자들이 더잘 되고, 악한 자들의 자식들이 더잘 되고, 악한 자들이 경영하는 것이 의인이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되는 그런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냐 하고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람이 구하고자 하는 그 유토피아와 같은 완전한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 24장 23절에 비록 그분께서 그가 안식하는 곳에서 그를 안전히 거하게 하실지라도 그분의 눈은 그들의 길들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각 사람 각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내려다보시고 기록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이 이 땅이 아니면 저 나중 세상에 가서라도 반드시 정당하게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이 땅에서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모함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땅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세상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양심이 투명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당하게 심판해 주시는 이와 같은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욥기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입으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3차 논쟁의 마지막 논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장에는 빌닷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25장은 여섯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엘리바스가 등장을 해서 욥을 공격했습니다. 욥이 대답을 했어요. 빌닷이 이제 또다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여섯 절. 이번에는 여섯 절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섯 절. 욥기에서 가장 짧은 장이 25장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또 나타나야 돼요? 세 번째 타자.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원래대로 하면 소발이 나타나야 되는데 소발은 아예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소발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1차, 엘리바스, 빌닷, 소발 2차, 3차는 엘리바스, 빌닷까지 하고 소발은 이제 더 얘기해봐야 할 거에 없으니까 3차 논쟁에는 욥을 공격하는 타자로 등장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하지 말라.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욥기 25, 26, 2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빌닷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장의 6절 말씀을 가지고 욥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여기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정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5장의 초점은 뭐냐? 4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엘리바스가 욥기 4장 17절에 욥기 15장 14절 16절에 이야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빌닷이 또 한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통치권과 두려움이 그분께 있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께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인간을 다스리신 이와 같은 통치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군대에 무슨 수요가 있느냐? 하나님의 군대 우주 공간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 무수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수가 없는 거예요. 무수할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그분의 빛이 떠올라 닿지 않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 태양이 떠올라서 우리 모두에게 빛을 주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권능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군대에는 숫자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예. 지금 빌닷이 말한 거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욥기 42장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닌데 그 말의 모티브와 말의 동기, 그렇죠? 그 말을 하는 동기, 그 동기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운운하는 그 자체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2절, 3절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맨 끝에 가서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말은 그럴싸한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이 무언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말을 내뱉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 입에서 증언한다고 나가는 그런 말이 혹시 그럴듯하긴 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가는 것은 아닌가.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이 세 사람에게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4절, 5절, 6절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말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냐. 또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시편 51편 5절 가서 보니까 다윗이 불법 가운데서 내 어머니가 나를 수태하고 죄 가운데서 내가 수태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한 것 같아도 수태가 되는 순간부터 죄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지금 여기 빌다시 이야기하는 4절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자, 5절에는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순수하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동지방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사막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도 굉장히 밝고 밤에 달도 굉장히 빛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별이 엄청나게 밤에 반짝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생각에 저렇게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은 너무나 깨끗한 이와 같은 존재라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달과 별, 해 이런 게 아무리 빛을 내도 하나님이 그걸 빛내는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 그래?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이 별들도 아무리 별빛이 깨끗하고 순수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반짝이면서 이게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걸 순전한 것, 순수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죄를 짓습니까? 해가 죄를 져요? 달이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할진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죄 가운데 사는 이 벌레 같은 사람, 이 벌레 같은 그 사람의 아들, 그 인생들이야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라고 지금 빌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자기는 빼고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는 욥을 지금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뭐가 깨끗하다고 얘기하느냐, 너 지금 받고 있는 그 심판을 봐라, 죄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죠?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이렇게 잘 살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보면서 욥의 세 친구들의 특성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위선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을 조금 알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과장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하게 복을 주시고, 그렇죠? 너는 의롭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주를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은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행위가 없어요. 좋은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게 그게 은혜잖아요. 이 세 친구들은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이와 같은 신학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욥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거는 은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시스템이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 욥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람의 행위 종교를 지금 이 사람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건치 않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은혜 시스템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은혜 시스템이 아니라 행위 시스템이에요. 내가 열심히 갔다 뭘 바치면은 열심히 일을 하면 저 신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게 세상의 종교 시스템이고,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 시스템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욥의 세 친구가 사람들 보기에 화려한 그런 종교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행한다 그러고 정말 사람들 보기에 좋은 그런 사람들로 비쳤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맨 끝에 가서 욥이 그들을 중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와 같은 내용이 42장에 기록이 되어 있던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혹시 내가 행위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걸로 나가는 게 아닌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 이거를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 분인가 하고 그게 그렇게 비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무익한 존재구나, 이렇게 이게 자꾸 자신이 낮아지는 이와 같은 경험이 여기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증대하는 것이 그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일이 매일같이 어떻게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하고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시구나 하는 그게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어나야,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빌다시 이와 같은 행위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욥이 26장에서 빌닷을 책망을 하면서 대답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는 빌닷을 책망을 합니다. 2절에 권세 없는 자를 내가 어떻게 도왔는지. 지금 욥이 무슨 힘이 있어요? 영어로는 파워가 없단 말이에요. 기력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어요. 자식들 다 잃고 아무도 없어요. 아내도 저주해요. 사람들이 다 쫓아내요. 그래서 지금 저 동구 밖에 나가서 기와장으로 지금 몸을 북북 긁고 앉아있는 이런 상태. 이게 기력이 없어요. 파워가 없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왔냐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지금까지 와서 지금 8번이나 이 사람들이 와서 욥을 돕는다고 하고는 사실 욥을 저주하잖아요. 그렇죠? 기력 없는 팔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느냐. 지금 아무 힘이 없어요. 마르다고 와서 더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죠?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조언해요? 나보고 자꾸 지혜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로 조언을 줬냐. 지금 빌다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였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라고 지금 욥이 빌닷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4절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4절, 내가 말을 할 때 누구의 영이 내 입에서 나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공간에는 크게 세 가지 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고 내 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인품과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영이 나온다는 겁니다. 영, 정신세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겠다고 와서 너희가 지금까지 8번이나 나를 거의 저주했는데 니들이 말할 때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너희 입에서 무슨 영, 어떤 정신세계가 나왔는지 너희가 아느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뭐가 나왔어요? 마귀의 영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언급을 하면서 욥이 얘기하는 거, 너희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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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 입속으로 내뱉은 것은 마귀의 영이다, 아니면 너희 자신의 영이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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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을 더 낙심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화를 내게 만들잖아요. 그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말할 때 어떤 영이 너희 입에서 나왔는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말을 합니다. 세상 나가서도 말을 합니다. 우리의 정신세계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의 표현대로 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전달이 돼야지 혹시 내 사악한 영이나 마귀의 영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3절에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많이 전하였느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많이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서면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많이 전하다가 왔느냐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실과 진실을 있는 그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많이 전하였느냐. 어떤 사실을 전해야 되냐. 사람은 원숭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하나님이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그와 같은 존재, 이게 사람이란 사실. 이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었던 이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시킬 수 없다는 그런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이 복음의 완전한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많이 누려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인물이 뛰어나고 훌륭해도 결국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많이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무서워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가짜신이 있어요. 많은 거짓 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고 그 예수님만을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전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믿으면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입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양자가 되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이 사실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빌닷을 책망하면서 결론 내리는 내용이 뭐냐. 너희의 신학 체계는 구원하는 지혜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덟 명이 지금까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논박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번영신학 가르쳤잖아요. 행위구원처럼 이야기해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 체계는 하나님의 지혜 요만큼도 반영하지 않는다. 그 욥이 지금 빌닷을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한 내용, 위대한 말씀이 여기 5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하는 위대한 말씀이 여기 지금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5절, 6절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의 세상, 지하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에는 온 우주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에는 너희 뒤에 숨어있는 저 뱀, 옛뱀 마귀, 사탄 마귀까지도 하나님이 정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놀라운 사실을 지금 욥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죽은 것들은 물들 밑에서부터 형성되었으며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지옥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고 멸망이 가려지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야기하면서 말 그대로 죽은 자들의 세상, 그 지옥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시편 139편에 가서 보니까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139편 7편 7절 8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저 셋째 하늘 거기 가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저 땅속에 저 밑에 있는 지옥으로 내려갈지라도, 거기 가서 내 침상을 펴고 누울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해서 저 지옥부터 시작해서 저 셋째 하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치리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편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스프레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서 보니까 7절에 7절 스프레드 하는데 이걸 영어로 스트레치 아웃 했어요. 여러분 스트레칭 하는 거 알죠? 쭉 펴는 거예요. 이게 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서 보니까 북쪽을 저 빈 곳에다가 쭉 잡아 늘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주 팽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 팽창. 지금 과학자들이 20세기 들어와서 우주가 팽창하는 거라 이제 알고, 그렇죠? 뭐 빅뱅이다 해갖고 지금 엄청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욥을 통해서 이미 내가 저 빈 곳에다가 북쪽, 하나님이 계신 그 셋째 하늘, 그쪽 하늘을 계속해서 확장을 한다는 겁니다. 팽창을 지금 시키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14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 계신 데를 성경은 북쪽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계신 절대적인 장소가 있어요. 그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은 어디냐? 북쪽에 있습니다. 12절 14절 가서 보니까,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런 회중, 그게 있는 데가 어디예요? 북쪽이에요. 거기에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그래서 북쪽에 계시는, 셋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교만을 부리다가 결국은 파멸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북쪽을 하나님이 팽창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주가 팽창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가서 보니까 땅을, 지구를 허공에 매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볼펜을 갖고 있어요. 이거 볼펜 무게가 얼마 안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 그 떨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지구, 이거보다 더 큰 태양은 어디? 그냥 공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다니까. 14세기, 15세기 가서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줄이 있어갖고 이게 줄에 지구가 다 달려있고 태양도 달려있는 걸로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구를 허공에 매다신다는 겁니다. 지구를 허공에 매단다. 이상하죠? 이렇게 조그만 건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걸 담고 있는 엄청난 건 다 지구 어떻게 허공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욥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 우주인도 아닌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조그만 물체는 이렇게 달아야 가능해요. 공중, 이 큰 물체는 공중에 지금 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만류 인력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죠? 스페이스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두부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구슬을 갖다 박아 놓으신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두부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은 퍼머먼트.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궁창이라고 표현돼요. 펌. 무지무지 단단한 그런 그 스페이스 안에 이것들이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플래넘이라고 하는 그런 스페이스가 되면 이 밀도가 10의 90승 정도가 되는 엄청난 그러한 그 규모의 그 밀도가 있는 그런 공간에 이런 해와달과 별들 이런 거 박아 놓으시면 저것들이 우리 보기에는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지금 만류일을 이런 걸 통해서 저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저 정도로 광대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해가 떴죠? 이따 저녁 되면 해가 지지요? 예, 그 맞는 거예요. 지구가 센터고. 예, 그 주위의 모든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동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우주 공간을. 예.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은 물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갔다가 구름에서 다시 비가 오는 그와 같은 과정을 이야기하고 12절은 하나님이 바다까지도 다 통치하신다. 근데 그 바다 안에는 누가 있냐? 교만한 자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그래서 12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자신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두루 치신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구부러진 뱀, 우리 이사야서 27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에 가서 보시면은 1절에 그날에 맨 마지막 때, 재림의 때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니워야단, 곧저 구부러진 뱀 니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바다에 있는 저 니워야단 저 용까지도 거기 가서 보니까 11절에 하늘의 기둥들이 떨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이 마귀까지도 제압을 하신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비밀을 욥이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거 다 이야기가 이제 끝난 다음에 욥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14절에. 보라. 이런 것들은 그분의 길들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거니와 그분에 관하여 들은 바가 얼마나 적으냐. 욥이 이야기한 거예요. 지구를 허공에 매다시고, 그렇죠? 우주를 팽창을 지금 시키시고, 심지어 이 마귀까지도 제압하신 이 모든 엄청난 이와 같은 지혜,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거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요만큼뿐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 운운하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와서 8번을 공격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고 저쩌고 어떻고 하고 다 이야기했어요.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이 틀렸다 그래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다고 한게 그게 하나님이 이만하면 그거에 요 먼지만큼도 모르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정죄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제가 다 확실히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다 안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용해서 저 지구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건 니들 그거 왜 그런지 아느냐? 우주가 지금 팽창이 되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세상이 창조되고 지금 6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겨우 우주가 팽창된다는 거 망원경 보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전까지 알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4천 년 전에 이런 말씀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게 그게 말 그대로 무지를 드러내는 거다.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와서 내가 택한 욥을 저주하고 심판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경고의 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018년 3월 14일에 스티브 호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죽었습니다. 76세로 죽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생 우주 연구를 한뭐 20세기, 21세기 가장 유명한 이와 같은 그 과학자가 스티브 호킹이다. 평생 또한게 뭐야? 하나님 없다. 그거 하다가 이제 죽었거든요.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알 거예요. 헛소리를 했구나.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은 죽었다 그러고 계속 버스에다가 하나님 죽었다 그러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겁니다. 죽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임재에서 영원 무궁토록 세퍼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놀라우신가 위대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혼자 다 아는 것처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익합니다. 아는 것이 비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그래야 욥의 세 친구들처럼 정죄받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27장은 하나님이 욥을 사용을 해서 가서 보니까 20절 1절에 욥이 계속해서 자기의 비유를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욥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안에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기록한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하지 마라. 그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8명이 와갖고 하나님을 다 안다 그러고 욥을 그냥 계속해서 공격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한 거에 대한 어떻게 보상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대가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27장에서 욥을 사용해서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성도를 비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여기 27장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세 친구는 하나님을 모르진 않았어요. 요만큼 아는데, 요만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렇게 과장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하나님의 의인 욥을 비난을 했잖아요. 너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셨죠, 욥을.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동방에 있는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렇게 의인이라고 인정한 그 사람을 이세 사람이 나타나서는 너는 의인이 아니야 죄인이라고 지금 자그마치 8번이나 지금 나타나서 공격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여기 27장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걸 기억을 하셔야 되냐 하면, 이제 초등학교 아이가 놀러 나갔습니다. 거기 나갔더니 중학교 불량배가 와서 얘를 막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의 대학생 형이 딱 이렇게 나타나갖고 어떻게 이 중학교 이 불량배를 제압을 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인으로 약한 가운데 살아요. 마귀와 그의 자식들이 우리를 대적을 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이 근육이 이렇게 뽀빠이 같은 우리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갖고 내가 의인이라고 한 사람을 너가 왜 대적하고 비난하냐. 멋있죠,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했다. 죄가 없다고 한게 아니라 내가 의롭다고 했다. 내 피값으로 저 사람을 내가 샀는데, 내 아들로 삼아줬는데 너가 못내 나타나서 내가 의롭다고 한이 성도를 괴롭히느냐 이 얘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이 말씀이 여기 27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자를 성경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천적으로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저와 여러분 지금 의인이 되어 있는데, 의인이 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는 고통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휴거가 돼서 저기 하나님의 심판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앞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의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욥을 통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성도를 대적하고 비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고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가서 보니까 사탄 마귀의 호칭이 나오는데 그 호칭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계속 욥을 고소합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저를 고소해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어요. 그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귀와 함께 하면서 내가 의롭다고 한 저 욥을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고소하는 너희 세 사람 어떠한 경고를 줄지 한번 여기 27장에서 한번 맛을 봐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이 100%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죄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주셨어요. 하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사주신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험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죄 지셨습니까? 예,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죄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귀와 함께 예수님을 고소하고 비난하고 결국 그분을 죽였지만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으면 세상에 누가 비난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욥기 4장부터 26장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밧,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해서 8명이 자그마치 4장부터 26장까지 그 뒤에 들어있는 마귀와 함께 와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욥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고소했어요. 그래서 지금 욥이 11절, 12절에 내가 이제 너희에게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너희 세 사람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2절에 너희 세 사람이 다 그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전적으로 무익한 자가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옳다고 한 의인을 정죄할 때 어떠한 심판이 임하는가를 하나님이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절에서 6절은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한 그 사실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여러 종류의 어려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게 한 자라는 사실, 이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내가 이야기하는 말이 100% 진리라고 하는 거, 이걸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2절에 나의 공정함, 판단의 공의, 이걸 빼앗아 가신 하나님, 곧 내 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평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창조자시고 나를 구속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고 맹세한다. 뭘 맹세해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100% 진실이다. 지금 맹세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첫 번째 뭐냐, 3절에 내 숨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을 동안에는, 무슨 얘기야? 죽을 때까지 내 입술이 결코 사악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속이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밑줄을 긋고 그로 가서 여러 번 읽으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악한 짓을 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욥처럼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숨이 멈출 때까지 사악한 짓, 거짓말 알고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알고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5절 이제 나오는 겁니다. 뭐냐, 내가 결코 너희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다. 분명히 이거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예. 너희가 여태까지 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하면서 나에 대해서 다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너희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뭐, 그렇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집사가 되고 지역인들 다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너희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 너희가 나를 죄인 취급하고 무시해도 너희가 틀렸다는 거야. 욥이 100% 확신한다는 겁니다. 15절에 가서 보니까 나의 순전함을 내게서 치우지 아니하리. 순전함 영어로 인테그리티. 인테그리티. 인테그레이션이 이거 다 이렇게 적분하는 게 이게 인테그리티. 아주 완전하게 모든 것이 이렇게 뭉쳐 있어서 전인적인 그런 인격이 나타나는 이게 인테그리티거든요. 미국 사람들 추천서를 쓸때저 사람의 인테그리티를 내가 보증한다고 얘기하면 최고 좋은 추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나는 내 자신이 순전하고 온전하다는 거, 이거를 결코 번복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가서 보니까 내가 내 의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욥을 대신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너희가 뭐라고 얘기해도 욥은 내가 의롭다고 한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이 나를 꾸짖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내 양심이 이만큼 투명하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투명하다. 다시 하나님이 욥을 대신 얘기하면 내가 볼때 욥은 이거 지금 욥죄 때문에 벌 받는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이 나를 꾸짖지. 여러분,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마음이 와서 쿡쿡 찌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욥이 내 자신이 나를 꾸짖지 아니하겠다. 이 정도로 내가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행위에 부족함이 있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는데 마귀와 함께 같이 하면서 나를 대적하지 말라. 지금 욥이 그렇게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공중에 대고 외치세요. 그 사람 앞에 외치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니까 공중에 대고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하라고. 누구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투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자기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욥이 지금 교만한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심지어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되 사람들이 와서 고소하고 비난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욥이 똑같은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8번이나 나를 죄인이라 그러고 악한 자라 그러고 나를 비난하고 고소했는데 나는 양심이 투명하다 하나님 앞에. 너무 좋은 겁니다. 자, 7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내 원수는 사악한 자 같이 되고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 여러분, 억울한 일 나가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위선자가 비록 이익을 얻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빼앗아 가시면 무엇이 그의 소망이 되겠느냐? 너희가 바로 그 위선자다. 하나님의 의롭다 한 자를 고소하고 비난한 자들이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욥의 세 친구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그 성도를 대적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위험한 일이다. 여기에 하나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귀의 자식들이 마귀와 함께 나를 대적하고 나를 이렇게 비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당하게, 공정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만 더 더하세요. 하나만 더. 그 어떤 말씀을 더하냐? 디모데 후서 2장 23절 말씀을 더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하나님, 마귀의 자식들을 처단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하나 더 더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런 논쟁 피하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냐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잖아요.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 이게 욥의 세 친구들처럼 나서 갖고는 자기가 다 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적하며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사탄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귀의 자식들 하나님 공정하게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 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그것까지도 더해야 그래야 신약 성도의 그런 올바른 기도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서 23절에는 성도는 악한 자들에게 임하는 위험을 경고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이 돼서 가르쳐 주겠다. 11절에서 12절에. 그러면서 13절부터 23절에는 사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준엄한 이 심판의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개인적인 불행, 16에서 18절은 재물의 불행, 결국 19절에서 21절에는 결국 죽어서 22절, 23절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이 땅에서는 혹시 끝까지 잘될수 있어도 맨 마지막 하나님 앞에 쓸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인을 대적한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런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욥을 경고하고 대적하고 비난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27장에 욥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뭘 말씀해 주시냐? 내가 의롭다고 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건 누가 같이 하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은 위험한 일이다. 그는 완벽하지 않다. 욥은 완벽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기 형제 자매님들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인이 된이 사람들을 대적하지 마라.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내 아이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이들에게 손 대지 말라. 그 위험한 일이다. 이것은 욥을 통해서 세 친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고 결국은 욥기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세 친구들에게 뭐라 그래요? 욥에게 가서 구하고 그럼 욥이 너희를 대신해서 나한테 간구하면 그때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해서 이세 사람들 욥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결국은 욥이 옳았다는 걸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 하나님 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몰라요.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제로 하는 일이 마귀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보니까 마귀 편에 서서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욥은 알수 없는 이유로 고통과 고난을 당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내 양심이 투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투명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귀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자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내가 원치도 않는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이 생길 때, 나를 대적하고 비난한 자들이 생기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 양심이 투명합니다. 마귀와 함께 나를 공격하는 저 자를 하나님께서 처단해 주시되, 가능하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